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열렸던 유럽연합 EU 정상회담이 23일 폐막했습니다. EU 28개국 정상들이 회담을 마치며 발표한 12장에 달하는 합의문은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을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상들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난민 문제에 대한 합의는 유보했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영국에 있는 두 개의 EU 기구를 옮기는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상들이 영국의 EU 탈퇴에 연연하지 않고 EU의 미래에 집중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놓은 영국 내 거주하는 EU 시민 보호 방안에는 기대 이하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최근 북한군 병사들의 한국 귀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3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도 지역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한국군 소초로 귀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해 한국으로 온 동기와 과정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전선에서는 열흘 전인 지난 13일에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한국으로 귀순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지난 13일 귀순한 북한군 병사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들어 귀순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 ITF 시범단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참석을 위해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시범단의 체류 경비 6만 2천 달러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ITF 시범단 36명 가운데 북한 국적자는 32명으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겸 ITF 명예총재와 리용선 ITF 총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리 총재는 23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태권도를 통합해 민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ITF 시범단은 24일부터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리는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총 4차례 시범 공연을 한 뒤 다음 달 1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 보훈부 직원들을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 명의 재향 군인들에게 의료와 복지를 제공하는 보훈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우리 재향 군인들은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했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도중 재향 군인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훈부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난 대선 운동과 러시아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친분에 불편함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 폭스 뉴스에 출연해 뮬러 특검은 코미 전 국장과 매우 친한 친구라며 이런 친분이 아주 거슬린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특검팀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나타내며 수사 과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나발니가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나발니가 피선거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발니는 지난 2월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발니는 이것이 자신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니는 2011년과 2012년 겨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24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주도로 설립된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시범단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 나아가서는 두 태권도가 통합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조언을 한데이 기여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이 개발 중인 현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며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 측 제안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21도, 낮 기온 20도에서 31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 주도로 설립된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시범단이 어제 오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을 포함해 총 4차례 시범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도로 설립된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시범단이 23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ITF 명예총재인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과 리용선 ITF 총재 등 북한 시범단은 중국 베이징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으며 다음 달 1일까지 8박 9일간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리용선 총재의 한국 입국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 나아가서는 두 태권도가 통합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조언을 한데 기여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한국 주도로 설립된 세계 태권도 연맹 WTF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TF 시범단이 한국에 온 건 10년 만입니다. ITF 시범단은 모두 36명으로 이 가운데 32명이 북한 국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체육 교류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방안이 꽉 막힌 남북 교류 재개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회 기간에 남북한 IOC 위원들이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의 2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총회 같은 행사도 있고 환영 만찬, 뭐 이런 환영 오찬 이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대회 기간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한국 방문도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바흐 위원장은 오는 29일 한국에 도착해 30일 대회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흐 위원장은 한국에서 장웅 위원 등을 만나 내년 초 한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남북 간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방안과 남북한 분산 개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웅 위원은 앞서 22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스키장에서 평창올림픽의 일부 경기를 개최하는 방안과 관련해 한국에 가서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웅 위원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 평창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와 관련해 남북한이 결정하거나 자신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뜻은 전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논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IOC 위원장 오니까 이제 금방 전화했는데 오니까 IOC 위원장 오면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한국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관세 경남대 석좌 교수는 ITF 시범단의 이번 방안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체육교류라는 이 가닥을 이렇게 살려가면서 그 여백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이렇게 굴러가면 나중에 크게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가 할 것이고 어떻든 뭐 부정적인 건 아니죠.
북한 ITF 시범단은 24일 무주에서 열리는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개막식 공연을 시작으로 26일 전주 전북도청, 28일 서울국기원, 그리고 30일 대회 폐막식 등 모두 4차례 시범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올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일정이 합의됐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런 모든 절차가 앞당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미한 간 당초 합의와는 달리 사드 배치가 서둘러 배치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한 미한 양국 간 합의 사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은 지난 3월 6일 미국 본토에 있던 사드 발사대 2기를 한국으로 옮겨와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한 데 이어 지난 4월 26일 추가로 4기를 반입해 경북 외관에 있는 미군 기지에 보관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3일 한국군이 개발 중인 현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한국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3일 오전 충남 태안군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한국군이 개발 중인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참관했습니다. 이 시험 발사는 당초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참관 아래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무2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자신이 대화주의자이지만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하며 포용정책도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시험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은 고도화, 현실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한국군의 킬체인 핵심 무기체계로 발사된 미사일은 예정된 사거리를 비행한 후 목표 지점인 이어도 북방 60km 지점에 정확히 낙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다음 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미한 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목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는 데 있습니다.
현무2는 최대 사거리 800km의 지대지 미사일로 경북 포항에서 발사해도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등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무2는 앞으로 두 차례 시험 발사 이후 올해 안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이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대화를 추구하겠다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남북 대화 또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국군과 유엔군 참전 유공자 위로연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화는 강하고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확고한 미한 동맹과 압도적 국방력으로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화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도 열어두겠다며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만드는 평화라야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선 미한 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겠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 단단하게 맺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 외교관의 제안을 미 국무부가 일축했습니다. 맞교환이 가능한 활동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미한동맹이 합법적으로 오랫동안 진행해온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equivalency between the US-ROK alliance's lawful, long-standing and defense-oriented military exercises.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캐티 아담스 대변인은 22일 개춘영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개 대사는 인도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험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일정한 상황에서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기실험 유예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willing to talk in terms of the freezing the nuclear testing or missile testing.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 같은 조건을 미국 정부가 말해온 적절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개 대사의 주장은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걸 서로 교환하자고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한연합훈련이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며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Our military exercises are carried out in the spirit of the October 1, 1953 US-ROK Mutual Defense Treaty.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전에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 are prohibited by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애덤스 대변인은 또 개 대사가 북한이 어느 때라도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신뢰할 만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태 대변인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미국 CNN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은 세계 평화와 안전 그리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명백하고 중대하며 점증하는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s unlawful weapons programs represent a clear, grave, and expand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보 사안을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됐고 시간이 갈수록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블링큰 전 부장관은 22일 2017 의회 국가안보 포럼에 참석해 북핵 문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We had absolutely no daylight between u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the sustained pressure campaign toward the North under the previous government. This new government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의 전임 박근혜 정부는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데 한치의 의견차도 없었지만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고 이것이 미국의 외교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블링큰 전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체로 이어나가고 있다며 대북 압박만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핵 개발을 막는 가장 실효성 있는 선택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진흥재단 연구원은 앞으로 미한 동맹의 향배는 문재인 대통령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Is it the President Moon that wants to not deploy THAAD and wants to restar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다음 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거부하고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힐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비핵화를 한 뒤에 이런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 여부에 미한 관계가 달렸다는 설명입니다. 루지에르 연구원은 개성공단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토론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고 핵 개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bill would shut down the remaining accesses to cash. What primarily is this? It's primarily
자신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이 조만간 상원을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북한의 남은 자금줄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을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막고 북한 항만 회사를 규제하며 외국 항구 사용을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북한에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장례식 소식. 22일 오하이오주 현지에서 직접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함지아 기자로부터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네, 20일 원비어 씨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지, 친구 등 많은 추모객이 참석했는데요. 장례식 이후에 안장 행사도 있었다고요?
네, 22일 원비어 씨의 운구 차량이 장례식이 열린 목요인 와이오밍 고등학교를 떠나는 장면까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원비어 씨 운구 차량은 경찰 등의 호의를 받으며 인근 스프링 그로브 묘지에 도착해 곧바로 안장됐습니다.
네.
물론 이때도 많은 친지와 친구들이 고인 곁을 지켰고요. 안장이 끝난 뒤에는 원비어 씨의 자택에서 또 다른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현지 경찰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취재진을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네, 이 원비어 씨는 버지니아주 주립대학 학생인데 고향은 오하이오였군요.
그렇습니다. 원비어 씨는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이란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버지니아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례식을 찾은 어린 시절 친구들 중에는 원비어 씨와 꽤 오랜만에 재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오하이오주와 버지니아주는 비행기로 약 1시간, 차로는 약 7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전해주셨지만 이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애통하고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VOA와 만난 한 여성은 원비어 씨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자 눈물부터 쏟았는데요. 그만큼 원비어 씨와의 좋은 추억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비어 씨의 무사 귀환을 위해 온 마을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원비어 씨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데 대한 아쉬움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거리 곳곳 가로수와 가로등을 하얀색과 파란색 리본으로 묶는 등 원비어 씨와의 작별 인사에 많은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얀색과 파란색은 원비어 씨의 고등학교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네, 주민들 사이에서 북한 정권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원비어 씨가 매우 바르고 고든 성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정권이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 교화형을 내리고 이후에도 잘 보살피지 못한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저희 VOA와 대화하면서 원비어 씨를 오랜 기간 억류한 것도 모자라 혼수상태로 돌려보낸 북한 정권의 잔혹성이 조금은 두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이웃들이 기억하는 원비어 어떤 인물이었나요?
네, 호기심이 많았고 그래서 여행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 지인은 원비어 씨가 영국 런던에서 몇 개월간 지내다가 오는 등 다른 나라를 여행한 경험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따라서 북한에서 무례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날 장례식에는 미 국무부 부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국무부의 존 설리반 부장관이 원비어 씨 가족들을 위로했고요. 또 원비어 씨의 석방을 위해 직접 군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했던 조샘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네, 원비어 씨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돌아온 사실만으로도 많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은데요. 불과 엿새 만에 사망하면서 미국 사회 분노는 더 커지고 있죠.
네, 미국 언론들이 원비어 씨의 장례식을 비중 있게 보도를 한 점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위터 등 사회연결망 서비스에는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이 싸늘해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원비어 씨 장례식에 다녀온 함지아 기자로부터 현장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관광으로 북한에 갔다 억류되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각국 정부들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북한 여행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5월 개정한 북한 여행 지침에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북한 여행 시 매우 조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침은 특히 북한 최고 지도부를 비난하거나 욕하면 큰 처벌이 따르니 절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도 지난 3월 발표한 지침에서 북한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모욕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담긴 책이나 잡지, 신문, 지폐를 손상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지침은 건물이나 거리에 붙어있는 선전화나 선전구호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최근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는 숙소에서 선전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호주 외교부의 관련 지침도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모욕은 범죄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어겨 외국인들이 억류된 경우가 있었으니 특별히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 중에 다리나 교량, 항구, 공항 등을 찍으면 간첩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빈궁한 모습을 보여주는 광경은 찍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지침들은 그 밖에 공통으로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북한에 반입할 때 신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DVD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담긴 영화나 TV 프로그램 가운데 북한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북한 당국이 판단할 경우 해당 동영상이 압수될 수 있고 해당자가 구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또 북한 당국이 체제 전복적이거나 음란하다고 판단하는 문학작품도 압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여행 시 한글 서적을 휴대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종교적 내용 등을 한글로 쓴 책이나 문서를 갖고 북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와 러시아 외교부도 서적이나 위성 위치 추적기, 손전화 등을 반입하는 데 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 영국 정부는 북한의 안전의식이 낮다며 특히 숙소에서 불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호주 정부는 북한에서 동성애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통념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주의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국과 호주 등은 모두 북한 여행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세가 불안해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북한 관광 전문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인주 전무연구원은 바로 이런 점이 북한 관광산업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객관적인 관광 여건상 굉장히 근본적인 한계를 주는 것이고요. 또 특히 서방인 서구권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미국인들 관광객 억류 사건이 매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관광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한계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해 세계 많은 나라가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광객 억류 등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게 국제 노동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ll countries currently hosting North Korean workers ar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모두 국제노동기구 ILO 회원국으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규정한 모든 ILO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 나라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노동 조건과 임금, 안전과 건강 등에 관한 단체 교섭권, 강제 노동 금지 등 노동자들의 근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ILO의 8대 핵심 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게 국제적 노동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ILO in particular, and international NGOs are very good.
ILO 같은 국제기구들과 국제비정부기구들은 국제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런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쉽지는 않지만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접근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principal goals of these agencies is to reach the most vulnerable in the country.
유엔 기구들의 기본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에서는 그동안 고아와 임신부, 장애인 등이 취약계층으로 꼽혔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이후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구금시설 수감자들에게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들도 이 같은 지원의 전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뿐 아니라 지원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최근 북한의 기름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최영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기름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5일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내 기름값이 지난달 최고 2만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15,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봄 휘발유 가격이 키로당 6,000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일본의 대북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도 북한의 기름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키로당 16,000원, 경유는 9,000원에서 만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입니다.
6월 초순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북한 돈으로 22,000원 정도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내려가지고 우리 조사로서는 6월 한 18일 정도로서는 이건 한 리터당인데 한 리터당 한 14,500원이라는 그 정보가 우리 그 북한 내부 정보 주재 협조자한테서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빡빡한 기름 사정은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4월부터 6월은 모내기 기간으로 농기계를 돌리려면 경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경유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올해 적들의 극악한 제재 책동으로 말미암아 연유 사정이 긴장하고 가물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쏘래치기를 앞세워야 한다.
북한의 기름값 상승은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4월 14일 평양발 보도에서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3월에 비해 14%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평양 시내 연유 판매소, 즉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가격을 직접 조사한 결과 연초까지 가격 변화가 없다가 2월에 소폭 내린 뒤 3월에 급등해 이달 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은 북한에서는 주유소에 가기 전에 먼저 휘발유표를 사야 하고 판매 단위도 리터가 아니라 킬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5kg짜리 휘발유표 가격이 12달러로 2월보다 2달러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4월 20일 주유소들이 기름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평양시내 주유소는 4월 19일부터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소속 차량의 국한에 기름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문을 닫은 주유소도 있고 영업하는 주유소에는 평소보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평양에 주재하는 서방 외교관도 기름값 폭등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외교관은 5월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킬로그램당 70센트 하던 기름값이 1달러 30센트로 85% 이상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기름 판매를 10에서 20리터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름값이 오른 배경에 중국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내리닉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10에서 15% 정도 줄여 기름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ut back the oil, say 10 or 15%. And if China did do that, it could have triggered.
특히 북한은 4월 19일부터 주유소에서 기름 판매를 제한했는데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일본 민영방송 TBS에 따르면 북한은 4월 18일 중국의 이틀 뒤인 20일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사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수뇌부는 북한의 핵실험 통보 사실을 미국 백악관에 전달한 한편 북한에 핵실험을 강행하면 북중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이 와중에 평양의 기름값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북중 봉쇄에 대한 우려가 정말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경고가 있었고 그렇다면은 북한 당국으로서도 석유류 제품들을 그 방출을 좀 줄이면서 비축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석유를 둘러싼 북중 갈등은 두 나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4월 12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붉은선, 즉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기름 가격이 올라가면 수송비도 덩달아 올라 자연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민간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차 요금은 올랐지만 아직 장마당 물가와 환율의 변동은 없다고 이시마루지로 대표는 말했습니다.
쌀값 그리고 옥수수값 그리고 뭐 고기나 일상 그 먹을 음식들 그런 가격들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북한은 러시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석유를 비롯한 러시아의 대북 에너지 수출은 3,141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3% 늘었습니다. 다시 김경술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러시아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러시아의 비중을 갑자기 1분기에 100% 이상씩 늘리는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이 여의치 않아질 경우에 수입 루트를 좀 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부족한 석유를 충당하려 하자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일부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 빈자리를 러시아가 채우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틸러슨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대북 제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자주 논의하고 있으며 자신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among our top issues items that I speak to Foreign Minister Lavrov frequently about. I also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1일 북한에 100만 달러 상당의 석유 제품을 공급한 혐의로 러시아의 IPC와 NNK 프리모로네프티 프로덕트 등의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대북 제재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 RFA는 이번 주 어떤 내용을 보도했을까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제안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21일 오토 원비어 씨 사망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나 미국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미국 정부가 원비어 씨의 사망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 중인 김상덕, 김학송, 김동철 씨 등 미국 시민 3명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사망하면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캐나다의 한국계 연하 마틴 상원 의원 등이 임현수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던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캐나다 정부의 임 목사 석방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큰빛교회 리사 박 목사는 원비어 씨의 사망을 애도하는 한편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던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달라는 임 목사 가족의 성명을 전했습니다. 임 목사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기근 당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작한 후 함경북도 라선에서 2015년 1월 억류될 때까지 10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목사는 2014년 1월 1일 체포돼 이듬해 12월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알렉산드 조르지니 대변인은 지난 21일 기자설명회에서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르지니 대변인은 또 프랑스가 현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련국들과 공동으로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회원국인 프랑스는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지금까지 이은경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시간입니다. 몸이 아픈 탈북자를 위해 집으로 찾아가 간병하고 상담도 하는 활동가를 키우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탈북자들이 현장에 나가 또 다른 탈북 가정을 돌봐주는 사업인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자를 위한 단체 새롭고 하나된 조국에서 몸이 아픈 북한 이탈주민 건강대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한 이번 사업은 탈북자를 활동가로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탈북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세조위 문현의 간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네, 이 활동을 통해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활동가로 양성해서 그 활동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베푸는 활동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도왔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거를 좀 접목해서 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에요.
올해로 3년째 이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탈북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뭐 정부에서는 챙겨준다고 챙겨주지만 사실은 그거를 밖에서 이렇게 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활동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고 올해도 또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도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수업은 먼저 서울 성동구 가정상담센터 진희경 소장이 동료 상담의 원리와 기법에 대한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거기 자동차 그림에 보면 내 바퀴에다 이름을 붙였죠. 지금 바로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뭐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
탈북자가 같은 탈북자를 도울 때 함께 돕는 마음에서 더 많은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상담도 할 수 있도록 동료 상담의 과정의 하나로 이 상담 치료 기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걸 도울 때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같은 그런 경험과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걸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보다 행복한 그런 삶이 될지 함께 돕는 그런 면에서 가치 있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진희경 소장은 탈북자들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건강할 때 또 그렇게 사는 그 의미와 방법을 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본인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를 응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심영미 교수가 복지제도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심해야 될 점도 짚어주면서 탈북자들이 상담가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탈북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한 탈북자는 자신을 통해서 더 어려운 탈북자를 도와주는 일을 꼭 하고 싶었다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든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 그러니까 나도 힘들지만 힘든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는 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라는 사람이 힐링이 되고 교육이 참 너무 참신하고 그 진짜 내가 전문가가 아닌가 막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 통일부 하나원 간호사 전정희 사무관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교육생들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서 일어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또 다른 탈북자는 이 교육을 통해서 탈북자들끼리 아픔을 도와주면서 다 같이 좋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아픔을 같이 도와주면서 다 같이 전 뭐 통일될 때까지 전 사회에서 같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약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도에 한 달가량 이걸 했거든요. 하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도 그분들을 정말 이 친가족처럼 보살펴 주기에서 노력을 해야
전행동 요소 이해하기 이런 거. 네.
몸이 아픈 북한 이탈주민 건강대차기 프로젝트. 이 시간을 통해서 15명의 활동가를 양성합니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대전 등 앞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21도, 낮 기온 20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 0.5m로 비교적 잔잔히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리지만 양덕 중강 강계에 희천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덕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기온은 17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포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9도. 신의주도 하루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구름의 양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아침에는 20도, 낮 최고 29도. 사리원 아침 최저 21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해산, 장진, 풍산, 평강, 삼지연 지역에 비 소식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 풍산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1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8도, 웅기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뷰의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은 22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로켓 엔진 실험을 한 데 대해서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 로켓 엔진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탄두를 발사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단계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전 세계가 각성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고 북한의 핵 운반체 개발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금융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북한이든 미국이든 양자택일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군 병사들의 한국 귀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3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도 지역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한국군 소초로 귀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해 한국으로 온 동기와 과정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전선에서는 열흘 전인 지난 13일에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한국으로 귀순했습니다.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들은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한 뒤 북한 체제의 거짓 선전을 깨닫고 한국의 체제 우월성 등을 동경해 귀순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도의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시범단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석을 위해서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동의부는 북한 시범단의 체류 경비 6만 2천 달러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ITF 시범단 36명 가운데 북한 국적자는 32명으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겸 ITF 명예총재와 리용선 ITF 총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리 총재는 23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태권도를 통합해 민족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ITF 시범단은 24일부터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리는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총 4차례 시범 공연을 한 뒤 다음 달 1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열렸던 유럽연합 EU 정상회담이 23일 폐막했습니다. EU 28개국 정상들이 회담을 마치며 발표한 12장에 달하는 합의문은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을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상들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난민 문제에 대한 합의는 유보했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영국에 있는 두 개의 EU 기구를 옮기는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상들이 영국의 EU 탈퇴에 연연하지 않고 EU의 미래에 집중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놓은 영국 내 거주하는 EU 시민 보호 방안에는 기대 이하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 보훈부 직원들을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 명의 재향 군인들에게 의료와 복지를 제공하는 보훈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우리 재향 군인들은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했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도중 재향 군인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훈부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23일 연쇄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서북부 파라치나르의 재래시장에서 연쇄적으로 폭탄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출신 사지드 투리 국회의원은 지역 매체에 오후 혼잡 시간대에 인파가 많이 붐비는 이 시장에서 강도가 낮은 폭탄이 터진 뒤 이어 강력한 폭탄이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탄 공격이 발생한 지역은 이슬람 시아파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